우리 지난주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부자 이름은 누구였죠?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죠. 또 거지로 등장하는 분은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 이 이야기는 안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지옥 간다는 단순 구조의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결론 같은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재물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가 아니면 주님의 선지자의 글과 말씀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면서 그것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사는가, 거기에 관한 주제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불의한 재물이 없죠. 그 재물이 불의하게 되는 순간은 어떨 때 불의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그 재물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그 재물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 때, 그 순간 그 인생과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지만 이건 가난하면 무조건 선하고 부자면 악하다는 그런 개념도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산다면 그 재물은 선한 재물이 되면서 동시에 그분은 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야기와 부자의 이야기가 결어적 의미처럼 여기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글을 참고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어디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야기로 취급을 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서부터 계속 한 이야기로 취급을 합니다. 어떤 책도 뭐 앵커 바이블이나 데럴 버그 같은 분들의 이 두꺼운 책을 봐도 이 17장, 16장, 15장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석장이 위치하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특별히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 석장 중에 마지막 장을 보겠는데 17장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17장을 읽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 15장 그리고 16장 읽고 듣고 배운 바를 맥락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글을 보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도 만만치 않겠다.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밝혀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세분화해서 나누자면 네 개의 이야기가 얽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얽혀 있는가를 우리 쭉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실족케 하는 자와 실족하는 자가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일곱 번씩을 용서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사도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바로 종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10절까지 끝이 나요. 그러니까 네 개의 주제가 다 전혀 산만해요. 전혀 서로가 연관성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꼼꼼히 살펴보면 이 네 개의 세분화된 주제가 결국은 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보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금방 뚜껑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열나서 열릴 때도 있지만 깨달아서 열릴 때도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면 인간이면 실수를 하고 실족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15장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섞여 있어요. 누구누구랑 섞여 있는가 하면 제자 그룹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그룹이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한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15, 16, 17장을 읽다 보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 같은데 교차대조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일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런 의미에서 15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뭐 때문에 시작했는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어떤 청중이 섞여 있나요? 세리, 죄인, 그리고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청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게 이렇게 섞여 나와요. 또 16장 14절을 볼까요? 그 이야기를 뭘로 끝내는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청중이 여러 청중이 섞여 있어요. 마치 여기에도 여러 청중이 섞여 있듯이 여러 청중이 지금 섞여 있어서 예수님이 딱딱 정리를 해서 하나는 제자들에게 하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17장에 넘어와서 예수께서 지금 누구에게 또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여기에서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걸로 봐서 제자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어떤 실수를 조심해라 너희도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뭐냐 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뭘로 실족하게 했나요? 뭘로 실족하게 했나요?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온갖 율법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규범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에게 곤고한 짐을 시대적으로 짐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죄했고 넘어뜨렸어요. 이건 뭐죠? 실족해 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화의 내용과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자세히 안 보면 그 다음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연못에 빠지는 그게 화인 줄 알아요.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시자고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화가 이런 것이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화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화인지 그 화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 죽임을 당하는 게 더 낫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족케 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다. 그 화란 뭐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화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가공할 만한 것인지 차라리 그 화를 받을 바에는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그 화가 대단한 진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죠? 예.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래? 나는 이 화가 이때까지 맷돌 메고 죽는 게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본문이 그렇게 정확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또 하나 발생을 했단 말이죠.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그 화가 뭐냐? 딱하게도 그 화가 뭔지 성경이 설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넉넉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17장 앞에 뭐가 나오죠? 16장이 나오죠. 16장이 뭘로 끝났나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당연히 부자의 대문 앞에 구걸을 하던 거지입니다. 그러면 그 거지를 실족케 한 자는 누굽니까? 부자예요. 그렇죠? 부자예요. 그러면 그 부자는 종국에는 어디로 가 있던가요? 지옥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말은 안 했어도 여기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화는 아마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이 표현을 일부는 누구로 이해를 하냐 하면 앞에 실족하게 한 자, 범죄에서 약한 자를 작은 자를 넘어뜨린 자, 그들이 회개하거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는 그들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뭘로 표현했죠? 형제. 이것은 누가복음의 15장 둘째 아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1절, 2절에 실족하게 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라요. 1, 2절에 실족해 한 자와 범죄한 형제로 불리워 등장하는 이 대상은 틀려요. 그러면 3절서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이 형제라는 표현은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는 사실상 누가복음 15장서부터 누구를 가리키냐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게 뭐죠? 그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죄인이었으며 또 하나 집안의 탕자의 모습 속에서 밝혀진 것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데 그 형제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뜻모를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어떠세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한 형제가 범죄한 끝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다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신이 없어서. 오늘 제목을 잘 보세요. 하루에 일곱 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사도들이, 자 여러분 아까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죠? 제자들한테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대상은 제자들 범주보다는 훨씬 좁혀진, 말하자면 교회의 상징이 되는 사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사도와 제자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무리 속에 사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자가 곧 사도는 아닙니다. 이건 구분을 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들은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되고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후에 사도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사도 다 불어난 운동들입니다. 또 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다 틀린 이론입니다. 위험해요. 또 다른 교회가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계시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십시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뭐를 더하소서하니? 뭘 더해요? 믿음을 더해달래요. 자 앞을 보세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찾아오면 빌면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뭐 이러면 이해가 돼. 그런데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기 무슨 법을 사용했습니까? 가정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있었더라면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또 누가 버전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그래서 저도 많이 이거 참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다뤘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십시오. 마태복음에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산입니까? 뽕나무입니까? 뽕나무예요. 이거 헛갈리지 마세요. 뽕나무가 어디에 심겨진답니까? 바다에, 바다에. 마태는 그냥 산이 다른 곳에 옮겨질 수 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마가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여기 또 산입니다. 들려 이번에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각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과 설명하고자 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성경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정법을 썼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약하거나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서도 보면 가정법을 받쳐주는 내용으로 문법이 끝나죠. 자, 그러면 자 앞을 보세요.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끝에 가서 전체가 이해되게끔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제 질문에 잘 생각만 놓치지 말고 따라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일 낮 시간에 이렇게 아주 조밀한 꼼꼼한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저녁 시간 외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복받은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했나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읽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뭘 말하는지를 좀 알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겨자씨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았어요. 작다는 것에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 마음속에는 그 믿음마저도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마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한 것은 믿음의 크기를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능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본질은 생명력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정말 영혼 속에 심어져서 그것이 참믿음, 다시 말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이런 결과와 역사가, 열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지 크기의 얘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음 줄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 문화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그래서 종의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 본문을 가리켜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인용해서 사도나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는 데 인용을 했을 뿐이지 종의 제도를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치 창조 때부터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둘로스라고 돼 있어요. 둘로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 헬라 말의 둘로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서번트하고 슬레이브하고 어느 게 더 확실한 종입니까? 슬레이브입니다. 성경에서 늘 종이라고 말할 때는 확고하게 슬레이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예수님이 그 노예적 사회 정체성을 빌려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노예는 당시 어떤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있었나요? 말 그대로 물건이잖아요. 그냥 사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에게는 당시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이 노동법이 워낙 또 이제 옛날 같지 않아서 또 이 일터의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죠.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너무 이 직장인들이나 또 좀 허들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배려가 그동안 너무 무지막지하고 또 인권을 무시하고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위 사회에서 열정페이처럼 신앙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걸 은혜로 신앙으로만 치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내는 누굽니까? 주인이죠. 이제 막 밭일하고 양치고 돌아온 종에게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그 시대에는 정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식과 개념 속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1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시 사회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 2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의 단어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죠. 뭐죠? 무익한 종. 무익한 종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쓸모없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그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종에 대해서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이익되는 손해되는 그런 존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물건이에요. 얼마나 이 종에 대한 평가가 가슴 아픈 평가였어요. 인식이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본문을 좀 보십시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방금 명령받은 게 뭐였죠?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뭐 하라 그랬어요?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상황은, 아니 사도들의 상황은 질문한 요지로 봐서 우린 그거 어림도 없는데, 할 수 없는데 그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한 겁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꺼낸 아주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무슨 얘기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 뭘 받았습니까? 네, 교독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은 지금 정상인 유대 남자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병 환자들이 무슨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뭐 서로 뭐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서서 소리친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 고침받지도 않았어요. 원래 나병은 고쳐지면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도록 돼 있지 않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에 가서 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유는 이 나병이 갖는 성격은 영적인 상징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라는 병의 가장 본질적 상태 증상은 무감각증이라는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지는데 감각이 없고 통증이 없어요. 마치 무엇을 잘 드러내는가 하면 우리의 죽은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병이기 때문에 나병은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병이에요. 구약에서 적어도 그래서 나병만은 고쳐지면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라 그러죠? 제사장에게로 가라. 자, 볼까요? 15절,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고쳐서 간 게 아니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그것도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의 배척에 수용 안 되는 인생 중에 하나인 사마리아인인데 그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사례를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로 이 본문을 끝을 맺습니까? 네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뭘 더해달라고 물었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물었어요. 그럼 그 믿음은 뭐란 얘기입니까? 사실상 우리의 쪽에서 기준이 있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명령 듣고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으러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병을 고침받고 나올 만한 액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회복과 이들의 고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였어요. 맞죠? 자, 우리는 한 군데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텐데 누가복음 22장을 좀 열어주세요. 앞으로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제가 좀 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다 같이 시작.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이야기인지 아세요?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앞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뭐 하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당연히 앉아서 잡술 수 있는 왕 중의 왕이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이 다툼이 가득한 제자들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서로 공로 싸움에 해 뜨는 줄 모르고 해지는 줄 모르고 누가 세냐 누가 대단하냐 이 싸움에 날이 새고 날이 지는 세상 속에 오셔서 인생 군상들 한가운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야 할 수 없죠. 우리야 할 수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기초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아주 디테일한 명령 하나가 오늘 본문에 감춰져 있는데 그 본문만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다시 4절로 가보세요. 1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이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그 죄 지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말은 누구 기준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까? 자기 기준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당신한테 사과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타자는 그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이게 이제 용서에 관한 오늘 이 본문의 정의인데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용서의 정의는 무제한적이다. 왜 무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루에 일곱 번이라는 말로 봐서 이건 무제한 용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내가 회개하노라라는 이 표현은 회개의 진정성을 타자는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 분석하고 해석하죠. 진짜야? 가짜야? 이거를 타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분석하고 해석해봐야 그 진정성을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회개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어렵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얼 기초로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기초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인데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인데 용서하고 나서 내가 용서했다 라고 그 용서를 자기 공로로 돌리거나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용서한 것 가지고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의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상 용서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누구든지 공적으로 본인이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받아들이라, 분석하라, 의중을 알아보라, 받아들여라. 왜? 해석하고 분석해봐야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실한 기초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용서를 가능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가 무익한 종이지, 나는 천만 번 죄를 짓고 돌아와도 주님이 날 안으시고 받아주셨건만,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어렵도다. 어렵습니까? 네, 만약에 어려운 분들은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저렇게 복잡하게 했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도 아주 몇 날 이걸 묵상하면서 또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머리 쥐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근거,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실수한 형제가 일곱 번이라도 와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속내를 타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해석하고 분석해서도 안 되겠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런데 한켠에 바리새인을 대변하는 큰 아들은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했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익한 종처럼 그걸 마땅히 여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종으로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서, 종도 그 일을 한 후에 마땅히 여겼거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셨다면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의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 결실과 적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순종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나직한 음성으로 이를 위해서 오늘 자기가 꼭 풀어내야 될 삶의 숙제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를